역사고정 강의 23강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23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혁명에 이어서 계몽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좀 도식적으로 보면요. 과학혁명은 영국에서 그리고 계몽주의는 프랑스에서 17세기 과학혁명, 18세기 계몽주의 좀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17세기 과학혁명 그러면 지금 오늘 오전에 북리스트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17세기 과학혁명 그것하고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잉글랜드 그리고 영국 이런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런 것들을 다루었어요. 그런 것에 이어서 프랑스 18세기에 이제 1700년대니까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있던 사건들이죠. 계몽주의는 관념적인 영역에 좀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에 대해서 지식 자체를 탐구하고 그런 것들과도 관련이 되죠. 절차적 지식이라든가 또는 원리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구별들이 이제 계몽주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오늘 얘기할 부분 중에 하나인 칸트, 계몽주의의 완성자. 계몽주의를 완성했다기보다는 계몽주의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를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하겠죠, 칸트. 칸트하고 피테, 쉘링, 헤겔 이렇게 네 명의 철학자를 묶어서 도이치 관념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묶는 것에 대해서 뭐 제가 그걸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 뛰어난 학자는 아니고 그런 학자는 못 되지만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는 계몽주의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피테나 쉘링이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이치 낭만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낭만주의하고 계몽주의는 그 공통 지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칸트는 낭만주의하고는 아주 단호하게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물론 제가 예전에도 번역했던 그 이사야 볼린은 칸트가 계몽주의의 뭐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요. 그 뒤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냥 벌린의 그 좀 요새는 제가 벌린 책 안 읽습니다. 그냥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벌린 책 안 읽고 사둔 게 좀 아까워서 버릴까 하다가 그냥 아까워서 뒀습니다. 뭐 그냥 좀 예전에 원서를 구하기 어렵던 시절에 뭐죠 복사한 책 이런 거는 버렸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조만간 더 이상 책꽂이에 여유가 없으면 벌린 책부터 아마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벌린 얘기 그만. 28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프랑스 계몽주의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의 이론적 바탕이 뭐냐. 과학혁명의 최종 성과인 뉴턴주의다. 뉴턴의 과학적 성과를 계승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뉴턴주의라고 했으니까 이제 뉴턴에 의해서 성취된 그 과학적 사고방식 그런 그 과학의 성과를 놓고 그런 과학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턴주의가 뭐냐 하는 건 286페이지에 있는데 수학적, 형이상학적, 실험적 주장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 다시 말해서 뉴턴은 물론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 사상이 혼합된 작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과학주의죠.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꼭 무슨 사물 인터넷 오브 더 띵, 즉 IoT, 그다음에 모바일 기술 이런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는 어떤 일종의 판타지가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정체불명의 것이다 라는 비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말이 가져다 주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몹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몹쓸 말도 아니고 못쓸 말도 아니다. 그런 관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내서 유포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인데 정치가들이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정치가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환상을 조직하고 그 환상을 뭐 자기 이익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기득권 옹호자, 그런 옹호자들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쪽으로 그런 환상을 물꼬를 트는 역할, 그런 게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 또는 이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말도 그렇게 뭐 경멸, 인문학 붐이 일었다 이런 거 그렇게 경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계몽주의라든가 뉴턴주의라든가 이런 말들도 그 당시에 진지한 학자들은 경멸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게 미래로 가는 방향이구나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낡고 오래된 그런 관습들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데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고 장려해서 사용할 만한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뉴턴주의가 18세기 계몽주의라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밑바탕에 놓인 원리가 되었는데 이 뉴턴주의를 바탕으로 프랑스 계몽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테르와 몽테스키외 같은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뉴턴주의와 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계몽주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좋죠. 그러면 17세기 이 과학혁명 시대에는 이성이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의 제1원리를 탐구하는 과학적 이성이다.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 이성은 사회운동의 원리로서의 이성이죠. 이런 말들을 정치가들이 사용해야 해요. 우리나라의 정치가들도. 그래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쪽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인라이트먼트 그리고 이제 도이치어로 아프클레룽 이런 말들 빛을 비춘다. 명백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성과가 바로 백과사전이죠. 엔사이클로피디아, 네, 디드로, 달랑베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필로조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계몽 철학자. 이 사람들이 달랑베르나 콩도르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수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예, 달랑베르나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달랑베르의 제가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 사이에 길게 인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찬찬히 이게 대체로 이제 어떤 책의 중간에 인용문이 길게 나오면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오늘은 이 부분은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달랑베르가 쓴 자기의 문학, 역사, 철학 논문집에 들어있는 일종의 계몽주의 선언문으로 알려진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제 사실 칸트가 말하는 그런 계몽주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몽주의에서는 이게 거론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철학 전공자들은 달랑베르가 철학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즐겨 이 시대를 철학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좁은 의미의 철학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이성적으로 파악하려는 학문적 노력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바탕이 되죠. 요걸 읽어보면 달랑베르의 설명, 이게 얼마나 18세기 사람들에게 그 뭐랄까요,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 뿌듯함, 그런 걸 안겨줬겠죠. 290페이지에 제가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달랑베르에 따르면 관념의 변혁은 이성적 사색의 변혁이고 이것이 자연과학의 변혁을 일으켜서 물질세계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고 그것으로부터 시대정신이 형성되고 발효되어서 체계적인 정신학의 영역에 도달한다.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그 야망이지 않습니까? 자연과학, 그러니까 관념의 변혁이 일어나서 자연과학이 변혁하고 물질세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그리고 정신학까지, 즉 자연과학과 정신학, 이것을 다 아우르는 시대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성적 사색을 통한 자연과학과 정신학의 결합, 이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야망이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백과전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작업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문학, 역사, 철학 논문집에 나온 내용을 제가 에른스트 카시러의 계몽주의 철학에서 재인용을 했는데, 에른스트 카시러의 계몽주의 철학, 이거 예전에 민음사에서 95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이거 좋은 책인데, 계몽주의에 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이 책만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카시러의 계몽주의 철학은 정말 계몽주의에 관한 뭐 아주 뭐, 제가 그 뒤로도 계몽주의에 관해서 이 책, 저 책을 좀 뭐 번역이 안 되니까 계몽주의 검색해보면요. 계몽주의 책 검색해보면 없어요. 번역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계몽주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 카시러의 이 책을 좀 다시 냈으면 좋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 걸. 자, 이 291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중요한 설명. 달랑베르의 수학자 달랑베르의 이 설명. 여기 좀 중요한 함의가 들어있습니다.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대한 철학자들의 꿈같은 이야기는 확실한 지식의 영역에서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머무르면서 이 세계를 관통하는 과학적 질서만 밝히겠다. 현상지에 만족해야 확실한 토대 위에 학문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놨잖아요. 그런데 현상지에 만족해야 확실한 토대 위에 학문을 세울 수 있다. 형이상학은 배제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게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했던 주장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달랑베르의 이 문학, 역사, 철학 논문집, 여기 1753년에 나온 거거든요. 1753년에 나온 건데, 이 칸트가 내놓은 그 순수 이성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게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배제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해 둬야 됩니다. 이게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냥 그 철학적인 의미는 별로 없고 사회 이데올로기고 뭐 반종교주의고 그렇게 됐으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달랑베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소홀하게 다뤄져야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달랑베르의 이 논의를 유심히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내놓은 그런 것이 좀 지나치게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좀 과장되지 않았나. 예, 계몽주의가 좀 칸트를 폄하하기보다는 계몽주의가 저평가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좀 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지에 만족해야 확실한 토대 위에 학문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첫째, 수학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인간 이성의 이성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추론 모형이 수학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적 사색을 이제 수학으로 상징화했다. 이것도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수학과 물리학, 확실한 토대를 자기가 마련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수학이죠. 수학. 칸트도 계몽주의자이기 때문에. 둘째, 계몽주의는 자연 법칙을 발견해서 그것을 정신과학과 연결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도덕 법칙의 토대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게 좀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미 이 계몽주의의 시대에 도덕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연 법칙을 연구하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도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죠. 요거는 칸트하고 구별되는 지점이죠. 칸트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이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뭔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정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실천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거는 칸트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죠. 학문적으로는 그게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몽주의에서 세 번째 자연의 현상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발견해서 미래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듯이 과학의 근거를 두고 역사적인 통찰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를 과거 영역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주의가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주의가 계몽주의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과학주의는 그럼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세계를 뭐든지 과학을 가지고 다 해명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면 이제 나쁜 의미에서의 과학주의죠. 나쁜 의미에서의 과학주의인데 글쎄요. 저는 오늘날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주의든 나쁜 의미에서의 과학주의든 과학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형이상학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저는 어쨌든 과학 위에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처럼 계몽 철학자들은 이성적 사색을 통해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적 방법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면 편협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낙관적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진보주의가 있었다. 이게 계몽주의의 아주 중요한 성과죠. 지나치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낙관을 지나치게 갖는 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몽이라고 하는 것, 이 인라이트먼트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런 태도들마저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